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신 말씀들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재판석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짓정의를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헛된 소문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자꾸 내지요. 또 심지어는 없는 말을 만들어서도 내는 경우에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나서 그럴 수 있고 상대방이 미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내가 미워서 또뭐 호기심으로 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상대방의 나쁜 말을 지어서 퍼뜨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위정이란 말은 거짓말입니다.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거, 악한 사람,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이제 부탁을 할 경우에 그런 사람 눈치를 보고, 돈 많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 눈치를 보고, 혹은 나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짓 증인을 하지 말라. 내가 안 보았는데 보았다고 한다든지, 뭐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한다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또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남들이 다 가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이쪽이 옳은데 남들이 다 저쪽으로 가면, 아, 나도 저쪽이 옳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가 간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당한 증언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가난하다면, 혹은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약자, 장애인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좀 무식하다거나 뭐 이럴 경우는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예, 항상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이 사람이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건강 상태나 국적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심지어 나와 친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나와 친한 사람이면 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내 친구라든지, 내 친척이라든지, 학교 동창, 동문이라든지, 또 같은 고향 출신이라든가, 그러면 다 옳다고 생각되고 좋게 봐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친척이라고 친구라고 봐주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은 상대방의 가축이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히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와주기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네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라. 자, 내가 어디 갔는데 어떤 소나 나귀가 있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주인 잃은 소나 나귀고요. 내버려 두면 이 소나 나귀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소 잃은 적 있죠, 그죠? 소를 잃어버리게 되면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들러 산으로 가서 소를 찾고 그런 적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적들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아, 보니까 소나 나귀가 한 마리인데 주인을 잃어버린 거야. 내버려두면 잃어버릴 것 같아. 보니까 누구 건가 보니까, 아, 이게 평소에 내하고 앙숙인 사람, 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내가 모른 척 하면 저 사람 저소 잃어버리겠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소나 나귀를 잃은 것을 보거든 찾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었죠?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 짐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소나 나귀, 특히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데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나귀가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럼 빨리 짐을 뿌려야 되죠, 그죠? 그래야 나귀가 살아나고 그대로 두면 나귀가 죽습니다. 짐에 깔려서. 그때, 아이고, 나귀 한 마리 죽겠네. 아이고, 잘 됐다. 평소에 잘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평소에 미웠던 원수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나귀에 실린 짐을 빨리 뿌려서 나귀가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결국 이 4절, 5절 말씀은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이 늘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냥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죄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예, 재판관으로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공정하게 해야 된다.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또 이 거짓말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죄가 없는데 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편이다 하는 겁니다. 8절,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판결이 어그러지니까 절대 뇌물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9절, 이방 나그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0절,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을 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예, 모든 밭, 농사 짓는 밭, 과수원, 7년째 되는 해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7년째 되는 해는 농사를 짓지 말고 그냥 그 내버려 두라. 그러면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들짐승도 와서 마음껏 먹고 살 수가 있다. 생존할 수가 있다. 주님은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쉬어야 된다. 땅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6일째 지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도 너희가 쉬어야 된다. 12절, 13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예. 안식년과 함께 안식일, 예,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야 된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데는 쉬어라. 일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주인은 물론이거니와 소나 나귀나 종들까지, 예, 가축과 종들도 쉬어야 된다. 왜요? 안식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몸도 망가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심지어 소나 양이나 가축도 그 종이나 노예들 같은 경우는 더 그냥 견딜 수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몸이 회복되도록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가족들이 서로 얼굴도 보고 서로 사랑하고 가족답게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종과 노예들도 무조건 일시키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일하고 노예는 시키고 일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가축과 짐승과 노예들까지 전부 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그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7일 동안 계속 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몸과 마음이 쉬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진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하루 더 일하면 돈을 하루 더 버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 365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안식일 날 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쉬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1년에 3번 동안 절기를 지켜라. 절기. 절기는 다 감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불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거 네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첫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유월절이라 그러고, 둘째 날부터 6일 동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굶주리지 않도록 보살펴 주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맥추절, 16절의 맥추절,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첫 열매 감사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16절 끝에 가니까,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추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추수한 모든 것을 다 거두고 잘 저장해 둔 다음에, 창고에 저장해 둔 다음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 우리 실로 말하면 추수 감사절이죠. 추수 감사절. 그래서 15절은 무교절 혹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16절은 맥추절, 즉 오순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수장절, 즉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야 된다. 추수 감사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활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각자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는 아, 이런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고 감동이 되는구나.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지요. 그죠? 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거짓이 없고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른 행동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운 자라고 해서 편들어주고 하나님 싫어하는 자고 해서 멀리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특별히 약자를 더 잘 배려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또 불이익을 당하거나 배려받지 못하거나 또 관심에서 소외되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든지 하나님 또 가족이 없이 홀로 나오는 분이라든지 교회 학교부터 모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소외된 자가 누군지 마음이 외로운 자가 누군지 서운한 분이 누군지를 잘 살피며 돌보기에 힘쓰도록 성령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유년부의 가을 전도 축제 친구 온대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년부가 10월 한 달 동안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장기 결석자들이라든가 새로운 친구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유년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고 선포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해 결석하고 있는 장기 결석자 아이들, 새로운 친구들도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유년부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가 또 가을 전도 축제 친구 온대회를 진행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큰 권세와 능력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장기 결석자 아이들 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진행되니까 또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있던 아이들 또 새로운 친구들도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정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져서 굳은 견고한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온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생명을 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홍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은 동아프리카에 있는 6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아프리카 쪽에는, 아프리카 동쪽에는 6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케냐, 우간다, 이런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다 익숙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케냐, 우간다, 동아프리카 6개 국가는 정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고 온 국민들 가운데 이 굶주린 자가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약 700만 명이 지금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7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나라의 정부가 정말 깨어서 지혜롭게 정책을 잘 펴서 그 나라의 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렵고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6개 나라의 정부가 정말 지혜롭게 정책을 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국제적인 단체, NGO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6개 나라의 식량 공급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동아프리카에 있는 6개 국가의 기아 굶주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아프리카의 6개 나라 이디오피아와 소말리아와 남수단, 케냐, 우간다가 너무 어려워서 약 7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7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6개 나라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민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귀한 문제를 해결하고 700만 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국제적인 NGO 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종자를 지원하고 농사 짓는 법을 잘 지원해서 하나님 이 고질적인 기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주신 이 말씀들을 저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악한 본성에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수를 따르고 또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따르고 때로는 또 저희들의 유익에 부합하는 사람을 추구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 걷고 뛰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일용화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